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도 쭉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 요한계시록 10장은 지금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 전에 여섯째 나팔이었었죠.
여섯째 나팔.
예, 그 9장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는, 예, 그 여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10장하고 11장 전반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그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저기 그 이거 표 가지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그 표를 보면은 이 지금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개의 그 중요한 사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빌론, 미스테리 바빌론,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거기에 지금 여기 10장 1절서부터 11장 13절까지의 그 두 세 작은 책과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나오는 내용이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그 나팔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때 일어나는 거냐? 이거는 그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에. 그러니까 그 대환란과 그 앞에 일어나는 환란. 즉 3년 반의 전후에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
이스라엘하고 사진에다가 핍박하는
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그때가 이제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짧게 해달라고
기도를. 7년 전에요? 7년 전?
3년, 아니지, 3년 반. 7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이 그거다 이거죠. 예.
3년 반은 화친?
3년 반은 안 해요. 그 전 3년 반은 화친도, 화친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벌써 계속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앞에 여섯째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벌써 많은 세상 인구들의 3분의 1이 죽고 거의 반이 벌써 다 죽습니다. 그 앞에. 근데 특별히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환란의 그 개막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대환란 전에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 지금 여러 그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미가엘 천사다, 또 아니면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천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더 강하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른 힘센 천사, 즉 스트롱 엔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름과 무지개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불같은 불기둥 같은 발을 가졌다 하고 나와요. 우리 앞에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1장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각에 있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15절 16절에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 날쌘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죠. 예?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그 10장 1절에 나오는 그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보세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서 들려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도 이제 여기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연결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예, 노아의 홍수가 이제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뭐 비를 끝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인류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가 나타났죠. 예, 근데 그것이 무지개가 언약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루어진 언약의 사인으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인이 히브리서 그 구장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의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항상 다시 예수님의 참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상징적인 같이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구름과 무지개와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불기둥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휴거 때도 예수님이 구름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신부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영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다시 더 나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여기서 그 작은 책을 나옵니다. 이 작은 책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 이것이 이게 다 인을 다 뗀 그 스크롤 그거다. 아니면 이건 또 뭐 새로운 비밀이다. 뭐 성경학자들이 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에 대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 잠깐 좀 덮어두고 우리가 뭐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와요. 이 작은 책의 그 정체가 무언가. 이거를 한번 조금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큰 권세를 가지고 그 큰 천사로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재림하신 게 아니고 이제 큰 소리와 호령으로서 예수님의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여기 비슷한 모습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우리 김성균 집사님이 이사야서 42장 13절 그 다음에 우리 장정 집사님이 예레미야서 25장 30절 그 다음에 홍 집사님이 호세아서 11장 10절 그 다음에 우리 이기정 성도님이 요엘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우리 박 사모님은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이사야 몇 장?
이사야서 42장 13절 42장 13절 그래서 우리 시편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네, 이사야서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네, 예, 지금 여기 그 여호와의 그 큰 소리와 호령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음에
25장 3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보도 받는 자 같이 외치리시리라. 예. 외치리시리니.
예. 예, 그 지금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소리와 호령으로 외치시는 모습을 지금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세아서 11장 10절. 그래요. 여기도 지금 여호와의 큰 소리, 큰 호령 소리를 여기서 또 호세아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그 이 그 큰 호령 소리가 전 세상이 다 흔들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한 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물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바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바뀌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예, 이제 지금 여태까지 쭉 찾아본 그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이 그 큰 소리로 호령하실 때 온 세상이 다 떨린다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 2절에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 큰 힘센 천사의 한번 모습을 봅시다. 쭉 서 있는데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을 바다를 밟고 왼쪽은 땅을 밟고 서 있으면은 그러면 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바다가 저기 지도를 보세요. 그렇죠. 지도를 보면은 왼쪽이 지중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그 저 이스라엘인데 보면은 여기 왜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이 땅을 찍고 서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꼭대기에 서서 위에서부터 밑을 바라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메기도라는 데입니다. 메기도. 메기도 광야. 아마게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게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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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바다와 땅에 있는 것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지중해, 그 바다와 그 다음에 이 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 그 상징적으로 바다가 이 evil generation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땅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culture와 system 이것들을 얘기해 그래서 온 세상의 심판을 이제 그 힘센 천사가 이제 이것을 심판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심판하시기 직전에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4절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를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이 미스테리 이 구절이 여기 지금 4절에 나옵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제 지금 이 기록을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에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이걸 눈으로 본 거 환상을 본 거를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적질 말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인봉하고 다 씰 해버리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다 기록된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계시가 어느 부분은 이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제 빼놓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일곱 우레의 비밀에 일곱 우레의 비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안 했으니까 허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으니까. 근데 일곱 그 우뢰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측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일곱 우뢰의 비밀은 그 다음에 그 5절 6절 보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칭해서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과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그 6장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까 했을 적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서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마지막 계시가 이제 이 맹세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이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 더 이상 딜레이하지 않,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No more delay, no more delay. 여태까지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6,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은혜로 그것을 감싸주시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벌써부터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오시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더 기도를 해야만 되겠구나 그러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더 기다리면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더 사탄에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말씀 원하셨대고 우리 술 금요일날 마셨죠? 근데 오늘은 안 하셨네.
25% 그게 지금 2007년에 금년에 미국 그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한 그 내용에 25%가 미국 크리스천의 25%가 금년 중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참 대단한 큰 레벨레이션입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미국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올 거를 추측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예비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힘센 천사 지금 예수님 같은데 이분이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내가 no more delay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그 7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자,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그 다음에 11장에 그 밑에 봅시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슬금슬금 나옵니다. 계시록 말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기록을 에베소서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4절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실 그 징조에 대해서 여기서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내용이죠. 다니엘 9장 24절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여기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는데 그 내용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과 그 예언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에게 그 프리칭한 거 마찬가지로 그 가르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대로 이제 비밀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 그 성령께서 그때그때 조금씩 가르쳐 주시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
그래요,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다 깨달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납니다.
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은 또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는지 또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깊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제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서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들리기를 내가 가서 그 힘센 천사 즉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작은 책의 그 내용이 무언가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작은 책은 작은 책의 내용이 그 이제 그 밑에 제일 마지막 11절에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했을 적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처럼 마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처럼 먹으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시편 119편 103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 그 꿀로 또 비교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2장 8절에서 나오고 3장 1절서부터 3절에도 나옵니다. 이 작은 책의 비밀은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대환란 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대환란에 대한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입에서는 달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서 세상이 온 죄악을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과 고통과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 참 멋있고 아름답고 좋고 우리가 당장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또 쓰러지고 이기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쓴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국 11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의 방언과 임금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큰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이 역사를 예언하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이 그 비밀이라고 한 것이 결국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그 이제 그 환란의 그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이 다시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리고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 많은 방언들에게 이제 이것이 예언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다가올 나머지 그 후 3년 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그 엄청난 그 심판과 재앙 이거에 대한 그 비밀들을 이제 다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쓴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사실은 이것이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으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에겐 이것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이 요한 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서워지고 그리고 확신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그 비밀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그 반대편에 이제 그 자비와 은혜와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동전의 앞뒤 앞은 사랑이고 은혜고 뒤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징계고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사탄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아주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고 미혹하고 그리고 또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떠나서 육신에서 우리 영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떠나서 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서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아주 잔악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차 사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차 사고가 나고 뭐 참 그 정신을 잘 못 차려서 차 사고 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사실 가만히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 와서 꽝 받는 거는 이건 뭐 어떻게 헐 도리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차 사고 나고 나서 문득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벌써 공격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미리 워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거의 아마 한 달 좀 넘게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 어떨 때는 뒤에서 누가 나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지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몇 번 느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거를 그때 좀 더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더 차에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예수 이름으로 그 나를 방해하고 뒤에서 받는 이러한 세력은 떠날지어다 하고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거를 무심하게 그냥 그대로 생각을 흘리고 지나갔구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탄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우리의 생각까지 들어와요. 생각까지. 그런데 생각은 우리가 하루에 3만 번 이상 한다고 그랬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공격으로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방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는 차사고에 대한 이런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차사고는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미리 그 사인을 내가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물리쳤어야 되는 거라고 이제 내가 그걸 깨닫는 거죠.
금요일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가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이제 그거 보내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집에 가는데 저 플루톤 쯤에 가서 예. 불도 안 켜고 이 차가 레프트 쪽에서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불도 안 켜고 근데다가 차가 무슨 색이냐면 아주 오래된 불건지 색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예.
근데 걔는 나를 봤을 거라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밟았는지 제가 난 그는 그 타이어 그 탄 냄새가 저까지 나는 거 있죠. 예. 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감사해. 불도 안 켜고 불건지 그 까만 차가 그 노름 불어서 딱 1초
그래.
상관에
그래 1초 상관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계속 계속 기도하시면서 차 탈 때 특별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 주의하시면서 그러면서 다 쫓으세요. 그리고 악령들 쫓고 하나님 천사들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타세요. 이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구든지. 운전하는 사람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나는 장기차 타고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주님 통행해 주셔서 그 기도 내가 언제나 잊지 않고
예. 이거 모르면은 그러면은 아 재수 없어서 차 사고 났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제일 그것을 반대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디모닉 스피릿들. 예. 근데 이게 디모닉 스피릿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느냐? 요거 이 지금 이렇게 차 사고 나게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그 약한 거예요. 아주 제일 쫄짜 이 귀신들이 하는 거고 마지막 때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그 12장 13장에서 나오는 사탄이 공중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그다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 가득 탄 사람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열차가 그냥 그대로 다
엎어지고
가다가 이게 그 저 이 철로에서 예. 철로에서 네. 그냥 그 이게
탑선.
뭐야 이 브릿지에서 이게 그냥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뭐 얼마인지를 절대 이거 이론으로 설명을 안 되지만은 그래. 이게 사탄의 역사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이 공격이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탄이 역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심이 있고 천사들이 같이 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 이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아주 그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또 멍청이처럼 한번 차사고를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의해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다 종착역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또 그 비밀의 메시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힘센 천사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힘센 천사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탄들의 모든 공격과 또 그리고 모든 그 또 핍박을 저희들이 이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넉넉히 이기며 이것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크게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공부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반드시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과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일입니다. 오늘은 그 두 증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 절씩 또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나팔 그 사이에 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보면은 제 1절에 이제 또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 네 개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그렇죠.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청량하는 청량된 건 젠된 얘기예요. 메저링 한다. 젠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라고 그랬어요. 그 메저링 라드입니다. 메저링 그 스태프. 이것을 그 젠은 그 갈대를 주었는데 이거를 무엇을 재느냐 하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거기서 경배하는 자, 즉 예배하는 자들을 재라 하는 얘기예요. 재라. 근데 지금 무엇을 재느냐? 성전을 재고 그 안에 있는 제단을 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경배하는 자들을 재는데 지금 여기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제 세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셨던 것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그 성전 그것이 AD 70년에 그 완전히 다 파괴됐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히 파괴되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이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데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침범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서 있는 성전을 헤롯의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소문에 그 벽과 돌 그 사이에 금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벽돌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 내려뜨리는 다 부숴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 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뜨리라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역사가들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제3의 성전이 이제 지어져야 되는데 그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이 아랍 사람들이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모스크, Dome of Rock이라고 그러죠. 그 돔이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오래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이삭을 놓았던 그 돌의 반석 그 자리가 바로 그 이 아랍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그 이슬람 마호메트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그 알라의 계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적었고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바로 그 자리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알 아크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지금 그 이제 사진에 보는 그 노란 금색 칠하는 동그란 그 Dome of Rock 그것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아랍 사람들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 아무도 접근을 하게 못하죠. 외국의 구경꾼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그 안에 구경할 수는 있어도 유태인들이 거기 오면 큰일 납니다. 유태인들이 거기 오면은 그냥 뭐 아주 잡아 죽여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 언제 한 4, 5년 전에 아리엘 샤론이 거기에 자기가 이제 그 아랍 팔레스타인하고 평화를 다시 재개한다 하는 그런 그 제스처로 그 알악사 그 도메 거기에 갔다가 그 유태 이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크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때 죽은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주 긴장이 그 극도로 아주 예민해져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절대 그것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은 유대인인 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기네 근처에 오면 다 또 붙잡아 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1973년에 그 6.1 전쟁으로 염키포 워라고 하는 6.1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올드 예루살렘 이것을 다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행정상으로는 다 지금 거기를 다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그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성전 안에서 이제 그 가증한 일을 한 것을 보거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만 돼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언제 지어지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초점이 가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측하기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이슬람과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부터 이 그 평화 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온 힘을 다했어요. 그 외관 때도 그랬었고 카터 때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 그 저 빌 클린턴 때도 양쪽 그 수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다 악수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저 그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는데 돌아가서는 또 정작 그걸 파기하고 또 계속 이 테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국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젠간 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평화 조약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주 정말 양쪽에서 다 신뢰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추측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제일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확률이 있는 얘기는 아마 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터키 그 중에서 나올 것이다. 온건파 모슬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모슬렘 출신이기 때문에 아랍 전체의 그 힘을 같이 어그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같이 협상을 벌이는 그런 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럽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던 열 발가락에 이것이 종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때 이루는 사람이 유럽에서 그 통합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유럽의 EU의 대통령이 이제 결국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학설이 점점 신빙성을 잃어가요. 왜냐하면은 이 유럽의 로마의 후예에 그게 이제 열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다 되어 있는 그 열 발가락인데 그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꼭 이 유럽일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옛날에 동로마 서로마 그때 전체 유럽의 전체 그 포진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이 중동 소아세아하고 중동아세아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로마의 그 판세가 다 거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랍 사람의 디센던트인 그 피가 섞인 그 사람이 터키나 레바논 이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루트는 오리진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 로마 그 뿌리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럽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쪽 그 중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 유럽 옛날 로마의 그 세력 안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열 발가락 안에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EU의 이 학설이 자꾸 이제 이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유럽 공동 시작에 10개국이 되면은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지금 15개국이 되고 얼마 해서 25개국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자꾸 알려진다고 그랬죠. 다니엘서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 가지고 이제 두 아랍 국가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만드는데 그 평화 조약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돌고 나오는 게 성전이다. 성전. 성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짓느냐? 아랍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예루살렘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택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이 소련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란과 뭐 핵무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서 지금 있는 그 Dome of Rock 이것을 다 완전히 부서뜨린 다음에 그 자리에 할 것이다.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지금 북쪽으로 약 한 한 100m쯤 올라가서 거기에 지금 빈 공터가 있는데 그 밑에가 옛날에 그 모리아 산의 바로 그 자리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서로 그 설이 달라요. 또 남쪽으로 해서 그게 인공위성으로 봤더니 그 인프라레드 이거를 사진을 찍어봤더니 남쪽에 거기가 원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다. 그래서 또 그 지금 도모브라게 남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nobody knows.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이제 거기에서 그 근처나 바로 아니면 그 도모브락 이슬람 성전이 부서지거나 하고 해서 그 자리에 이제 그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재료들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또 거기서 시종 두는 그 제사장의 훈련도 다 끝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이 갈대를 가지고 거기를 이제 재라, 자로 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았을 때에는 벌써 제3의 성전이 지어진 때예요. 지어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집기들이나 또 그 이 제단도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벌써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잣대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여기서는 경배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뭐 예배하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워십하는 자를 이제 제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적어도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단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자와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그 제단을 이제 넘어 나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또 바깥으로 나와서 성전 바깥에서 예배하는 자 세 그룹의 이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들도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났을 적에 그 제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조금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단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청량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청량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재해서 그 로마서 그 12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다 그래요. 믿음의 그 자로 제대로 자는 그 청량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을 얼마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내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청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또 이제 청량하라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장 제단 가까운 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 바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두 가지의 그 믿음을 우리가 두 부류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바로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그 믿음이 내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 이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멀어져 나왔을 때, 성령 충만이 떨어졌을 때, 그 내가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나에게 이런 공격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 밖의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줬는데 거기는 재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엄청난 환란이 거기서 나타날 테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42개월이라는 여기 말이 나오는데 42개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입니다. 7년의 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7년 반, 3년 반 동안을 이제 이것이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짓밟을 것은 누가 짓밟냐면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즉 그 이스라엘 그 시를 3년 반 동안을 짓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9장 27절에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고. 자,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이제 그 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그 7년의 반 동안 즉 3년 반 정도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나머지 이방인에게 주어서 밟힌다 하는 얘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 나머지 후 3년 반 예, 거기에 이제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 여기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도 보면은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을 그런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다 이렇게 흩어져 나가리라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보세요.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제 여기 그 후 3년 때 마지막 가장 극심한 그 환난을 받을 때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time of Jacob's trouble, Jacob's distress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장 그 대환란 이것을 야곱의 환란으로 표현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오는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최근에 와서 1967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그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점령되어 있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모두 구원을 받을 때까지 결국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리라 하는 그렇게 보는 또 학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평화가 잠깐이나마 평화가 와서 그래서 42개월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어느 정도 평화가 있다가 나머지 42개월 후 3년 반 동안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에서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거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승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새로 세워진 성전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정했어요. 이거를 다니엘서를 아는 자는 이걸 깨달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즉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제3의 성전 앞에 서서 이제는 나를 경배하라 하고 거기에 이제 가증한 물건 즉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이제는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는 유대인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멸망의 아들 즉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미혹의 미혹 때문에 속임을 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가 바로 이제 이거 저 그리스도예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미리 아시고 이제 요한복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에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저 그리스도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7년 이제 평화를 사인을 하고 테러가 없다 평화가 있다 하고 얘기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따른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장님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진짜 자기네들이 고통당할 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부터 우선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이제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두 증인이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그 3절부터 6절까지 우선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제일 첫 번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두 증인, 누가 누군지 지금 제일 궁금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기 그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나의 그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지금 그 증거예요. 이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두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에게 권세를 파워를 주어서 그래서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제 입는 의복으로 자기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그때 그 굵은 배옷을 입고 뭐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배옷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증인의 미니스트리가 이제 예언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은 배옷을 입으면서 그 애통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러한 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하냐면은 1260일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3년 반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42개월이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그 계산을 유대인의 달력처럼 여기 로마 달력으로 한 달은 31일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달력은 전부 다 30일이에요. 마치 한국에서 옛날에 음력 달력이 전부 다 한 달이 30일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해서 그래서 42개월을 곱해서 계산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 3년 반 동안인데 이 3년 반 동안을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예언을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증인의 그 모습이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두 촛대는 뭡니까? 교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같이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자세한 것은 이 스가랴서 우리 4장을 봅시다. 구약에.